안녕하세요. 광명시 한우동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그리고 저희 아내 이렇게 네 명이 출석하고 있는 윤준원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무척 떨리고 두렵습니다. 제가 떨고 버벅대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이 전부 생생하게 나진 않지만 생각나는 대로 진실되고 끊임없이 간증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생이고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서 태어났고, 결혼할 때까지 흑석동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분이시고, 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셨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세 분이 피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위로는 10년 위인 큰 누님,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둘째 누님, 그리고 5년 위에 막내 누님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긴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 때쯤에 둘째 누나가 시름시름 아팠다고 합니다. 이유는 걔가 쫓아와서 놀랬다고 그러기도 하고 확실치 않습니다. 그 후로 경기도 하고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누나 때문에 굿도 여러 번 하고 점집에도 많이 간것 같습니다. 굿하고 나면 떡과 음식들이 많아서 좋았던 기억들도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병원으로 갔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병원에 갔었겠죠. 그래도 병이 호전되지 않자 어머니는 저하고 시장에 가셔서 바나나 두 개를 사서 아픈 누나 하나, 그리고 아들인 저를 한개 주셨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는데, 누나가 죽을 것 같아서 바나나를 사주셨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바나나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시기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가, 누나가 많이 아프니 교회 한번 가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는 고향인 북쪽에서 교회에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나와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모형으로 된 초가 있었고 중앙엔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우리 가족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곧 죽을 줄 알았던 둘째 누나는 병이 많이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는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교회에서 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시곤 하셨고, 전도 대회에서도 많은 혼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용산에 계시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께서 모든 병들을 잘 고치신다고 해서 아픈 누나를 데리고 엄마와 제가 많이 찾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멀쩡한 가슴을 손톱으로 후려파서 피를 내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상체에다 붙인 기억도 납니다. 물론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가슴에 큰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상고 쪽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실력도 딸리고, 놀기를, 특히 야구를 좋아해서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은 안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 7월에 저는 군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논산훈련소 조교로 착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망가졌어도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좀 몸이 슬림했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저보고 아이들과 집사람이 김정일 같다고 놀려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술과 담배를 배웠습니다. 제가 28살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다음에 어머니가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큰 누나는 결혼해서 인천에 사시고, 막내 누나는 결혼해서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둘째 누나와 제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누나는 거동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도 무척 힘이 들었고, 집안 살림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30살 때 지금이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처는 홍제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오순절이라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2년째쯤 되었을 때 아픈 누나가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들끼리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생계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좀 충격이 컸습니다. 30년간 그곳에서 온몸을 바쳐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저런 문제로 싸우고 있다니, 그것도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처가 다니던 교회로 예배를 드리 자기 혼자 다니게 되고, 저는 주일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2살 때쯤에 저는 구아나사라는 진단을 한의원에서 받았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두갑 이상 피우고 술을 한 달에 한번 빼고 거의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양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양칫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약간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한의원에 가보니 구아나사라더군요. 그 무더운 여름날 찬물도 못 먹고 에어컨도 못 켜고 3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침과 뜸으로 여름을 났습니다. 그리고도 술과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지 2, 3년 동안 아내와 어린 딸은 홍제동으로 버스와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올 때에는 목사님이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곳 홍제동 교회로 온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담배를 피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데, 남들이 다 하는 술과 담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나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처럼 17년 동안 피우던 술과 담배를 모두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무언 중에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으며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술과 담배를 끊은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때 술 친구들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고 물어보면, 사람 스스로가 못 끊고 하나님께서 끊게 도와주셨다고 말하면 거의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만 짓습니다. 지금도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옛적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다고 하면 안 믿고,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느냐고 물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는 말하기를 나는 불자야라고 말합니다. 2005년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도원을 소개받고 저희 온 가족은 대전에 있는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는 저희 처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 큰아이는 5살, 작은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큰아이는 발달장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 기도원은 특이하게 많이 힘든 목회자분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은 40일 금식을 했고, 저희 부부는 21일 금식, 그리고 아이들은 3일 금식을 시켰습니다. 저는 금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머리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하지만, 금식한 지 3일이 지나고, 그날 밤 10시쯤에 몰래 혼자 밖으로 나와서 구멍가게에 가서 빵두 개와 배즙을 한 병을 먹고 다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처는 지금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곳 기도원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행동과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그곳이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를 하는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네다섯 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니 배고픔을 잊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거나 무슨 리액션을 제 쪽으로 하면 곧바로 아멘을 하며 뒤로 넘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하고 생각하고 저와 제 처는 뒤로 안 넘어갔지만 목사님께서 제 속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뒤로 안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 40명의 목사님들도 다 뒤로 넘어가는데 나와 제 처만 안 넘어가기가 좀 창피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저를 지적하면 아멘하며 그냥 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아멘하며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갈 때 뒤로 넘어뜨리고 그 몸에서 나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나갈 때 뒤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웃기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사실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의 만찬, 그곳에서는 성만찬 시간에 포도즙을 마시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나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창피해서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배가 고파서 포도주 주스를 한잔더 먹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배포하는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알기 시대에서 했던 온갖 괴기한 행동은 다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저는 동치미 국물을 먹고 변을 보아야 호박즙, 즉 보호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처의 몸에서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몸이 퉁퉁 부어서 5일간 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었습니다. 단식은 물도 못 먹는 것입니다. 몸의 부피가 빠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 처는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5일이 지나고 붓기가 빠져서 겨우 동치미 국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목사님들은 보호식 때 영이 맑아지고 많은 환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먹을 것만 보였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는 90이 넘었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78에서 79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90이 넘지만요. 홍제동에 있는 교회가 이전하는 바람에 우리 식구는 재단이 같은 광명에 있는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표정은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늘나라의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누나는 방언을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저는 누구에게 물어보기가 그래서 항상 의문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 그 교회 다니기 2년 만에 방언이 입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에서야 그것이 만추라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교회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저 혼자 주일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3, 4시간을 자고 예배 드리러 나갔습니다. 지금에서야 그것이 스스로 율법주의에 제 자신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태론을 가르치는 이단이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곳 소래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허비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5년 전부터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내 영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말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은 인터넷에서 보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의 비밀, 마지막 성도, 로마 카톨릭 등등의 책과 사이트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멘붕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사이트에서 이상한 제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왜안 하는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기는 뭘안 하나 하고 보니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등등 그때까지만 해도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유튜브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은 안 하던 상태여서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눈과 귀를 못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거 이단 아닌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 금세 중독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흠정력 정동수 목사에 대해 아십니까? 라는 사이트도 있었고 정동수 이단이라는 사이트가 적지 않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런 기사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들은 읽을 가치도 전혀 못 느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들이 다 이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금영일이라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잔업을 하면 밤 10시 30분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1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집에 와서 정 목사님 말씀을 두편 정도 들으면서 12시가 넘어가면서 저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자연히 저희 처도 듣게 되고요. 저와 제 처는 말씀을 듣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성경과 흠정력 성경이 어떻게 무엇이 다르고 옳은지, 그리고 흠정력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서 친한 사람과 성경이 틀린 점과 없음이 있고 없음을 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떻다라는 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는 일절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변개되면 이렇게 이단이 생기고 교리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 침례로 가기로. 2014년 10월 둘째 주에 목사님에게 변명을 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10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이곳 소례 예배당에 오게 되었고 저희 처는 다음해인 2015년 1월 첫째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다시 침례도 받고 모든 신앙생활이 아이 때의 신앙생활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의 지식과 모든 교회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가족과 제가 하나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